어떤 한 남자가 그냥 뭐 특별한 인생이 아니고요. 그럭저럭 인생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갔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너는 평생에 좋은 일을 한 일이 있냐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글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혹시 누구를 도운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저는 착한 일을 한 적도 없고 도운 일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좀 주시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혹시 용감한 일을 했다거나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와준 일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맞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어떤 한 아가씨가 공원에서 불량배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걸 보고 자기가 구해주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두목같이 생긴 사람을 한테 가서 당신 이러면 안 돼. 그러고 혼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목이랑 그 불량배들이 자기를 공격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은 힘을 다해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춤하더래요. 그래서 빨리 그 아가씨에게 빼앗긴 핸드백을 주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두목이 나타나서 자기한테 막 욕을 해대고 막 때려가지고 그 다음에 정신이 잃어가지고 자기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지 네가 착한 일을 하나 하긴 했어. 그러면서 옆에 있는 천사들에게 빨리 그게 언젠지를 알아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보더니 아직 기록이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일어난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남자가 뭐라 그랬냐면 한 10분 전일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의도 맞고 죽었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인생사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그 휴가 중간에 그 창끝에서라는 영화가 10년 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짐 엘리엇 선교사와 그 같이 간 5명의 선교사들이 그 와우디 그 아우카 인디안 에콰도르에 있는 에콰도르 아마존에 있는 그 아우카 족속들을 전도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모두 죽죠. 그래서 그것이 1956년도에 라이프 매거진에 실리면서 굉장히 큰 일이 됩니다. 그때 그 비행기를 조종했었던 네이 세인트의 아들인 그 스티브 세인트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제 친구가 하는 그 선교단체와 같이 하고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들을 특별히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고 얘기한 그 사람을 자기의 양아버지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부족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죽인데 그 동조한 모든 사람들을 그 네 명의 사람들을 전부 다 교회의 장로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도리어 그 사람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의 얘기를 직접 들으니까 너무 실감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든 것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전도자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순종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한 가지 일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전능자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너희는 그 곧 굳은 것도 곱게 하는 굽은 것도 곱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티브 세인트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 결국 자기의 양아버지가 될 거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장로가 될 것을 알았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주권적인 역사였다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통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봐야 되고요. 우리가 공고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눈으로 봐야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여러분 하시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눈에 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망하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절망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고 물어보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이 히브리 원어의 그 뜻 가운데에는 선하게 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도 하지만 선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실 때, 정말 잘 나가게 해주실 때, 그때 더욱 선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요,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며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 주시는 은혜가 축복이고 기쁘고 나누어야 될 그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 가장 주님을 잊기가 쉽고요. 가장 주위에 있는 사람을 잊기가 쉽습니다. 그냥 형통한 것이 좋아서 거기에 취해서 그냥 우리 자신이 즐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면 나만 누리지 말고요, 다른 사람과 누리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실 때 기뻐하라. 그것은 선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라, 생각하라는 히브리어에는 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너희가 공고한 날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할 때 공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우리에게 힘든 날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고한 날에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뜻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공고한 날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공고한 날에 도리어 하나님을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빼앗아 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만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욥기 2장에 적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고한 날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 돼야 되고요. 또한 공고한 날에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자기를 정말 너무 정죄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깊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부족도 보게 되고 나의 죄도 보게 되고요. 내가 잊고 있었던 사명도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멀어진 하나님께 멀어진 나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에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더 새로운 사람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 바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그 관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나의 과거를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나의 현재에 반영해야 되고요. 나의 미래를 그것으로 설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제가 오늘 새벽기도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온전한 역사의식이 없으면, 과거를 바라보는 온전한 눈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실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날에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얼마나 내게 주신 사명을 잃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부터 멀어졌는지, 나의 죄는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매일 똑같이 아니면 더 멀리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고한 날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잘 지내려면 서로의 관계를, 서로의 만남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귀한 만남이고요. 여러분과 그 성도들의 만남은 귀한 만남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찮게 여기면 그것이 바로 서로가의 관계가 깨지고요. 결국은 감정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맺어준 그 관계를 끊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려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사람을 잃지 않으면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라고 누군가는 얘기했습니다. 돈은 잃어도 사람만 잃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고한 날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되돌아보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무엇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입니다.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우리가 바로 세워갈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과 그리고 그 험블니스라 그러죠. 그 낮춤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형통한 날에는 선한 일로 나누고요.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와 또한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돌아보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순종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김홀곤 씨라는 분이 현재를 즐기라는 책을 쓰는데요. 그 책 머리 부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영표도 박지성도 박태환도 김연아도 모두 과정을 즐긴 사람입니다. 과정을 즐겨야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즐기면 지금이 행복해지고 현재를 즐겨야 탁월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과정이 진정 즐기는 인생의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정말 형통하고 공고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다 경험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권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델리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전생애를 통해서 선과 악을 체험하도록 하여 그가 이 세상에 떠날 때까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없도록 하신다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델리지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선악을 모두 체험하도록 형통함과 공고함을 모두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사신 일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시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에도 공고할 때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필요한 은혜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형통할 때만 기뻐하고 또 공고할 때 잠깐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은요, 햇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달아집니다. 그래서 열대지방에서 나는 과일들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딴 건 몰라도 하이티에서 먹는 망고는 정말 맛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정말 질리질 않아요. 그거를 이만큼 다라로 사다 놓고 먹어도 좀 있으면 다 없어집니다. 그거 먹겠다고 6개인가 7개를 잘라놓으면 눈깜짝할싸하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맛있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이유는 파파야도 그렇게 맛있어요. 맛있는 이유는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맛이 좋으려면, 포도가 맛이 좋으려면 햇빛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필요할까요? 햇빛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또 바람을 많이 탄 가지들이 튼튼해집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햇빛에 그렇게 태워지고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더 튼튼해지고 더 든실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형통할 때도 또한 공고할 때도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가 잠시 기뻐하고 잠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든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견고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주심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강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일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형통하게만 해주신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속 어려운 일만 주신다, 공고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을 망쳐놓는 길입니다. 형통한 길만 가면 우리는 게을러질 것입니다. 공고한 길로만 가면 우리는 실망하고 포기할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 그것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40년을 형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은 도망자로 아무 이름 없는 목자로 호렙산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이름 없이 살았습니다. 이 공고한 시간과 형통한 시간을 다 보내고 결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의 공고한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냐면 그 모든 환난 날 그리고 힘든 날을 통해서도 기쁘게 하시옵소서. 그 연수대로 기쁘게 하시옵소서. 맞춰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두 가지를 다 주셔서 균형을 맞추시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공고한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선하게 살게 하시고요. 우리가 공고한 날에는 형통한 날이 올 것을 내다보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전도자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능자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것에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이 두 가지를 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안에서 은혜를 바라보고요. 그 안에서 온전해지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카를라리 한 말입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 말한다. 삶에서 오는 모든 장애를 불평과 원망의 눈으로 보는 것과 또 그것을 발판으로 재기와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것과는 분명 큰 차이가 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뒤처지게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온 모든 걸림돌들을 오늘부터는 역으로 발판으로 삼아 디딤돌로 생각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다 주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에 이르게 하는 디딤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딤돌과 걸림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걸림돌은 똑같은 돌인데도 걸려 넘어지는 거고요. 디딤돌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한 단계 올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의 실수나 실패 같은 일들이 결코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디딤돌로 딛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나 부끄러운 죄들이 있습니다. 실패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디딤돌로 딛고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오늘 만난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요. 한 발짝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형통과 공고함을 두 가지를 병행해서 주시면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녀로 하여금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아버지 안에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삶 안에서 누리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있죠. 많이 알면 다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안다면 우리는요 그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꾸려고 할 것이고요. 우리의 욕심이 그것보다 더 다른 것을 원하려고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바꿔서 좋은 것만 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같이 경험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그 사람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어릴 때부터 조금만 이렇게 닿아도 아픈 거예요.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조금만 스쳐도 아프고요. 조금만 건드려도 아픕니다. 부모님이 아프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에어버블 같은 데다가 싸놓고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장성했어요. 한 번도 아픔이라는 것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장성에서 집안끼리 연결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보니까 이 남자가 뭐 조금만이라도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픈 모양이다. 처음에는 조심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조심해도 조금만 스쳐도 아프고 무슨 말을 해도 아프고 모든 것이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내가 그 외바위를 찾아갑니다. 외바위를 찾아가서 우리 남편은 모든 것이 다 아프다 그럽니다.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먹어도 뭘 해도 다 아프다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 외바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아프게 하십시오. 아픔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픔을 느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아픔을 감수하는 능력도 생길 것입니다. 마냥 아프게 놔두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아프다 그래도 당신은 아파야 하지, 아파야만 아픔을 배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좋은 일만, 그렇게 우리가 장래를 다 알아서 좋은 일만 우리가 정말 뽑아서 산다면 우리는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것이 와도 우리는 아프다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경험한다면 아픔을 통해서 디디고 일어나는 법도, 아픔을 통해서 배우는 법도, 성숙하는 법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주시면서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누리며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구속사에게 모습을 볼 때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3일 뒤에 부활의 기쁨,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의 모든 삶, 이 모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졌지만 아직 우리에게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그리고 정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확실하게 우리 안에 갖춰지지 못한 많은 일들, 우리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 어떤 모습인지는 알고는 있지만 아직도 성숙하지 못해서 아직도 가지고 있지 못한 성품들, 이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목자 되신 주님을 매일매일 의지할 때 우리는 이 형통함과 공고함과 그 실패와 성공,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양들에게, 양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양치기들이 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하도 그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뭐 양치기가 뭐라고 얘기하면 양들이 이쪽으로 터지고 저쪽으로 터진다 그래가지고 제가 양치기가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양떼를 쭉 몰고 가는데 한 20분을 앉아서 계속 바라만 봤습니다. 어떻게 데리고 가나, 어떻게 데리고 가나. 근데 별소리 안 내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이상한 말로 이렇게 뚜두뚜두 이렇게 하니까 진짜 양들이 따라가더라고요. 목자들을. 그래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별소리 안 했는데 저렇게 무작정 따라갈 수 있을까? 저게 정말 맞는 목자를 따라가는 건가? 그런 의심이 될 정도로 양들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같이 나가다가. 별 얘기 안 했습니다. 진짜로 뭐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뭐 뚜두둑 뭐 이상한 소리를 내니까 그러면서 툭툭 양들을 치니까 몇 마리를 치니까 쭉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들은요,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양들이 믿는 것은 목자가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히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시편 1장, 1장에서 23, 23편은 그 영혼이 소생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에게 공고한 날을 주셔서 시편 23편에는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목자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신다 했어요. 위로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지나면 마침내 목자가 베푸는 축제에 참여하게 하시고 기름으로 그 머리에 발라 존귀케 하시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마침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시편 23편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전능자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로지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계시고 여러분이 굽어진 것도 곱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를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 형통함이나 공고한 날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그 얼마 전에 그 33이라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몇 년 전에 칠레에 그 광산이 무너져서 그 33명의 사람들이 그 매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다 구조가 되지요. 그때 그 리더였던 마리오 세볼디나가라는 사람이 그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돌렸답니다. 서로 앉아서 재밌는 얘기도 하게 하고요. 3인 1조로 서로를 이제 심신 상태를 체크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을 잘 단결시켜서 한마음이 되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정말 죽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구출이 됩니다. 다른 사람 다 내보내고 이 사람이 나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와서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땅 밑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악마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싸웠고 하나님이 이겼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 구조될 것을 확신했다. 인생의 교훈도 아주 많이 배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고백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미 여러 가지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실 것입니까? 형통한 날에는 잊을 것입니까? 아니면 공고한 날에는 원망만 할 것입니까? 불평만 할 것입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며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라보시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라보아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